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익숙하고 또 귀히 여기는 즐겨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복된 말씀이죠. 아마 그 하반절에 있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때문에 더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펴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뜻이 더 깊고 조금 다릅니다. 이 결론은 그 앞에 있는 19절부터 시작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권면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하늘에 쌓는 보물과 땅에 쌓는 보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며 먹고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26절 이하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대가발을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의 골자는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만들거나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지 않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이 생명의 유지에 대한 필요를 책임지신다. 우리의 책임은 주어진 생명과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책임이 있을 뿐이다 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공중의 새는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그 하나님은 26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 천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가 공중의 새를 기릅니다. 그 새한테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창조주시지만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도 뒤에 나오는 게 다 그렇죠. 백합화나 들풀이나 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백합화에 입힌 옷이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되는 거죠. 30절에 있습니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우린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겐 아버지십니다. 이 32절에 보는 것 같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생명, 주어진 인생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주어진 생명과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물론 앞에 있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겁니다. 보상으로 준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면 너희 생명은 더 연장되고 너희의 인생은 더 기회에 열리는 길로 인도될 것이라 라는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먼저 잘하라.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이 복으로 쫓아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은 33절이 끝이 아니고 34절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가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앞에 33절이 있었던 어찌 보면 참으로 놀랍고 굉장한 그 권면에 비해서 34절은 너무 안 어울려 보입니다. 너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침체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이 34절이 여기 붙어 있는 이유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책임, 자기 정체성을 지키며 그렇게 사는 일은 이 세상에서 고난으로밖에는 감각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사는 싸움이 쉽거나 순탄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감사절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가을에 우리가 추수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신앙생활 제대로 했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우리 감사절을, 물론 감사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가장 1차적인 이해, 하나님이 우리의 성실함과 근면함과 정직함에 대하여 복주신다 라는 차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함과 정직함과 부지런함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절에는 바로 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강조되어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느냐라고 묻는 쪽이 성경적으로는 더 우선하는 더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감사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끼 식사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과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가? 이런 질문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무슨 좋은 옷을 입거나 뭐 맛있는 커피를 마셔도 이제 커피 먹는 사람들 앞으로는 조금 조심하게 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커피 향을 즐기고 맛을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의 성실하심과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의 사랑과 간섭 앞에 갑자기 나는 뭐하고 있나? 라는 질문이 계속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감사절이요 우리가 대하는 모든 일용할 양식과 매일 아침 눈을 떠 맞이하는 새로운 아침에 해야 할 생각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내내 아멘은 딱 두 사람밖에 안 나왔습니다. 가슴이 콱 찔려서 그런 거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인생과 필요에 공급자시며 창조자시며 근원이시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요 그의 보호하심과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한다라는 신자의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우침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에게 성경의 가르침에 또 다른 국면을 금방 연상시킵니다. 그건 뭐냐면 신명기 8장 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2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함 속에서 그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해방되고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평하고 거절하여 광야 40년의 유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40년 광야 유랑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만나를 2절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주었다. 다만 식량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의 진단과 확인으로서 이 만나를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사건입니다. 찾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1절, 구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주게 하는도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3절의 말씀만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것은 필요한 식량을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4절의 답이나 또는 오늘 조금 전에 본 신명기 8장을 근거하여 볼 때는 이 문제는 다만 식량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원망의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고파서 죄를 짓습니다 라는 말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배부르면 내 말을 듣나 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 만나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명기 8장에 다시 돌아와 보시면 274페이지 8장 2절에 아까도 봤습니다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다시 바뀌어 있고 3절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배부르면 배가 고프지 않으면 죄질 일이 없다. 배부르면 우리가 어찌 불의나 죄를 지으리오가 틀렸더란 말이죠.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지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저들이 배운 것은 이 만나 사건을 통하여 저들 속에 진리와 생명과 거룩에 관한 아무런 근거와 자격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이 신명기 8장이 기록한 즉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일 것입니다. 우린 이걸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에 다시 묶어보면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하거나 혹은 매일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얻을 때마다 하나님이 생명과 가치의 창조자시요 공급자시며 우리는 그 준바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최고의 책임이다. 와 함께 신명기 8장식의 설명을 통한 확인. 하나님이 먹을 것만 주셔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영혼에 개입하셔야 된다를 확인하는 것이 거기 이제 묶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매주일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거듭 반복해서 하는 기도같이 지난 일주일 동안도 개판으로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고 왔습니다. 어느 주일이나 예외 없이 하는 회개의 기도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신앙상의 소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 능력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양식을 주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도 개입하셔야 됩니다. 를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매 가을마다 추수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새로운 아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무슨 큰 문제, 뭐 저 아프리카 오지에 복음을 들고 가고 무슨 기독교를 반대하는 저 뭐 공산 국가에 들어가고 하는 것만이 큰 일이라고 자꾸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물론 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준 하나님의 복주심과 신앙상의 인도하심은 모두의 이 평범하고 그리고 반복되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속에 있습니다. 이 기적과 이 개입은 너무 일종의 보편화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이거를 기적이라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서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우치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유랑생활 내내 만나가 내렸고 그 만나가 내림으로써 계속 말하는 거죠. 너희 하는 짓을 봐라. 너희 하는 짓을 봐라. 너희가 이러고도 나한테 할 말이 있느냐? 너희가 먹을 것만 구해서 되겠느냐? 너희는 양식이 없다고 그랬는데 양식만 구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했어야 된다 라는 지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듯이 우리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 속에서 너희 이거 고깃국 먹고 쌀밥 먹으니까 내 아멘이고 감사냐? 이 웬수들아, 이걸로 다 됐냐? 이걸로 만족이냐? 이 밥통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쌀이 알알이 이제 반발할 거예요. 오늘 당장 가서 식사 때부터 그 얘기예요. 옷을 입으면 옷이 말을 하고 뭐 맛있는 음료를 마시면 음료가 말을 하고 어느 때 식사를 하니 그 음식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말씀을 구해야 된다. 너희는 떡으로만 살려고 그러면 못 쓴다. 그게 감사절이요? 아니, 매일 반복되는 하나님의 개입으로서의 말씀과 권면과 경계와 은혜로서의 만나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때쯤은 모두가 감격해서 회개, 자복,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날 걸로 기대를 했으나 전혀 그렇진 않아서 섭섭합니다만은 그냥 가슴에 꽉 찔렸으리라고 믿습니다. 기가 막힌 일상이죠. 우리 일상이라면 얼마나 기가 막힌 나날들인지 모릅니다. 우린 그걸 너무 별거 아닌 것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만나를 먹는 게 너무 당연시 되어서 그 만나 사건이 주는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 같은 신명기 8장 11절 보시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마침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마침내 복을 받는 자리에 가는, 어떻게 복을 받았죠?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시험하여 확인한 것. 우린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 말입니다. 이러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결론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찾아가 봅시다. 구약성경 817페이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 23편의 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그의 말년에 그의 생애를 돌아보고 쓴 시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다른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시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난관에 봉착하여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또는 그 억울함을 부르짖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해결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식의 기도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3편은 어떤 특별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또 내용을 읽어보면 아시다시피 이것은 전 인생을 조감하는 높고 긴 보다 깊은 시각에서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그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는 고백들은 다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한 생명과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필요하신 하나님에 대한 깨우침, 그 깨우침을 가진 자의 고백이라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은 그가 양떼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송하며 그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하며 만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먹을 것이나 주고 입을 것이나 주고 마실 것이나 주면 되는 하나님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를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먹을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요구해야만 했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나 우리의 의식주의 해결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주지 마시고 이것만 주지 마시고 말씀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한다 확인했습니다. 그걸 이미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왜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다 영적인 겁니다. 3절에 있는 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아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본 바와 같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는 한날 괴로움에 해당하는 것들이 그 괴로움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며 주를 의지하게 하며 주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게 하여 결국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내 잔이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인도함으로 결실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만 감사절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매일 매 순간 매 사건마다 말씀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직면해 있는 우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다이어트는 약간 불신앙적인지 모릅니다. 먹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확인해야 되니까 많이 먹는 게 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제가 아는 우리 교인 하나는 작은 거 빼놓고 간식 빼놓고 하루에 주식만 5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밤 12시에 라면에 밥 말아 먹는 것인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그를 욕했던 것을 심히 자책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훨씬 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구나.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 제일 많이 하죠. 그게 우리에게는 다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말씀으로 다가오며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이라도 다 하나님께서 너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니? 내가 너에게 맡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니? 그리고 내가 나에게 요구할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이 다만 새끼 바쁜이냐? 라는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루라는 건 참 놀랍죠? 하나님은 쉼없이 찾아오시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인도함이 여러분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결론 지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책임이며 권리요 자랑이요 운명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달픈 것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교훈과 인도하시는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떡을 구하고만 있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과 거룩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으며 깨우침이 없으며 끊임없이 원망과 탄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순간, 어느 장소, 어느 사건, 그 어느 날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오셨으며 인도하셨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막은 귀, 가린 눈, 완악한 마음 때문에 주의 간섭과 말씀을 깨우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평생을 매일같이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며 동행하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이제는 순종과 믿음의 헌신을 약속합니다. 우리 남은 여생은 주의 자녀다운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순종으로 말미암는 승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